말씀은 축제의 주인이신 예수님.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축제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 우리가 결혼식하는 현대의 결혼식의 추세는 많이 간소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적하고 아름다운 장소에서 신부의 친구들과 신랑의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만 그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예식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정말 바다가 보이는 아주 손꼭대기에서 소수의 사람을 모아놓고 결혼식하는 결혼식의 주례를 서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대 사회의 결혼식은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크면 클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리고 그 결혼식 잔치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이 한 도시가 전부 다 아주 그날은 그 결혼식하는 기간 동안 휴일로 삼고 즐거움을 누리는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결혼식의 의미는 단순히 두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함께 묶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그 사회를 번성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축복이고 하나의 번성의 의미고 자기들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큰 잔치였기 때문에 크고 화려하게 오랫동안 일주일 때로는 2주일 이렇게 연속으로 결혼식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 축제 중에 하나가 갈릴리 가나에서 열렸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이러한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 가서 그런 혼례 일을 하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주 그 혼인집 가정하고 친분이 상당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축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즐겁게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축제는 2주 동안 길게는 2주 동안 지속되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쯤 되니까 그만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공동체 전체의 재앙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아주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뜬 마음으로 모여왔던 모든 그 손님들은 아주 허탈함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도시가, 우리의 이 마을이 이렇게 포도주 하나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빈약한가 하고 자괴감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그 혼인집의 예식을 주관하는 연회장과 그 주관자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마리아도 관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아기를 잉태하던 그날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가지고 마리아시여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 걸 보면서 여기에 와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구원할 왕이 태어나신다고 했는데 이 왕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또 요셉이 밤에 현몽하여 이르되 너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날 그 아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아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어서 마리아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야 내 뱃속에서 네가 올 때 내 아이가 뛰는 것을 돌았도다. 너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자녀를 너에게 주는구나. 이러한 축복 소리, 이와 같은 간증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그래서 마리아는 이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기가 막히게 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의 큰 축제 결혼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 이틀 지나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공포에 질렸는데 그때 마리아는 바로 천사가 자기에게 말했던 것, 그리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이 예수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예수, 내 아들 예수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는 아들이 뭔가 큰 기적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면서 아 예수님 우리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고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재림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염두에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 내 형제,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여자여,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어머니 여러분 같으면 아들에게 정중히 부탁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마음 상할 거예요. 아들 내가 입히고 잘 먹이고 그렇게 키워줬더니 다 쓸모없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조금도 투정하지 않고 조금도 나쁜 소리 하지 않냐고 그대로 물러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예수님이 뭔가 능력을 행할 텐데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무엇인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뭔가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을 것인데 성령이 아마 마리아의 마음을 그렇게 믿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기적을 이룰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드디어 예수님은 언젠가 한번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자기의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그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하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커다란 공동체에서 2주 동안 지속돼야 할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근심 걱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는 자기의 기적을 또 나타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기적을 말할 때가 지금 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철떡같이 예수님은 틀림없이 뭔가 할 수 있는 분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 어렵고 죄악이 관영하다고 하는데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있는데 아마 그때도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갖 도처에 악은 만연하고 거짓 선지자와 사탄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그 사로잡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점점 없어지고 다 주여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언제쯤 오시겠나이까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와 같은 환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꼭 생겨야 할 그 순간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돌 항아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지라. 이 두세 통 드는 이 항아리 약 30갤런 30갤런 한 통에 30갤런 정도. 그래서 여섯 통이면은 180갤런의 그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180갤런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마켓에 가서 물 살 때 이렇게 큰 통으로 한 통 이렇게 드는 거 있죠? 그게 180개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여섯 개의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놓여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기는 하나님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는데 지금 상황이 기가 막히게 기적을 필요할 때이고, 그리고 여섯 개의 돌항아리를 보는 순간, 거기에 그리고 물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뭔가 마음속에 때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종들도 참 훌륭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아귀까지 물을 철렁철렁 채웠습니다. 여섯 개의 그 돌항아리에 약 180갤론의 물이 출렁출렁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그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그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는데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여기서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그 포도주의 좋고 나쁜 것을 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데 그냥 가지고 왔어요. 맛을 보았더니 그 이전에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최고의 극상품, 너무나 훌륭한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신랑과 신부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다 처음에 그 좋은 것을 놓고 그래가지고 취한 다음에 맛을 잘 모를 때 나쁜 포도주를 이렇게 내놓는 게 상식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 가지고 옵니까?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많은 물들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왜 그 축제의 그 연회장에 여섯 개의 돌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물이 철렁철렁 넘치도록 순결한 물을 거기다가 놓았느냐 하면 이 물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그와 같은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손을 씻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일종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의 영혼에 깨끗이 씻어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로써 날마다 우리의 몸을 씻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관례였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그 돌항아리에 있는 물을 갖다가 씻고 또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율법으로 씻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씻기를 갈망하고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갈망하는 그 돌항아리에 예수님은 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그 물을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너희의 영혼을 씻을 수 없었던 그 죄를, 너희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죄를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어서 그 죄가 다 씻겨지는 기쁨, 축제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생의 기쁨을 주신다. 그 사건을 지금 이 갈릴리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한다. 이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이루는 것은 너무도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러면 이 포도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포도주의 의미를 보면 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첫 번째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포도주는 축제요, 구원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상징하고 또 성령이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 포도주의 의미는 참으로 큰 기쁨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든 것은 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그 연휴의 참된 주인이다. 나는 축제의 주님이다. 나는 이 땅의 축제의 주님으로서 왔다. 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기쁨의 강물이 흐를 것이다. 그 기쁨을 지금 미리 맛보아라. 내가 만든 이 포도주의 맛을 보아라 하고 사람들이 맛을 보는데 그 포도주가 너무 맛이 있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성령의 생수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고 너희들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속에서 살게 되고 너희의 마음에 품고 있던 모든 주의 모습이 내가 흘려줄 장차 흘려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고 너희가 청결한 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맛을 지금 보아라 하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로 8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눈물을 다 씻어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그 아름답고 그 새 포도주로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축제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시기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묘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때 주님이 오실 때 그와 같은 영원한 혼인잔치가 그 축제의 날이 있는데 그 축제의 혼인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것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정말 크고 성대하게 화려하게 열리는 그 결혼식에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참석했던 처녀 총각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저 뭐 개념 없이 상대방에 거기에 있는 신랑 신부만 축하합니까? 아니죠. 나도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마련해야 될 터인데 나도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될 터인데 또 여러분은 나이 드신 여러분은 내 딸이 결혼식 할 때도 내 아들이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 손님을 잘 모아놓고 크고 성대하게 화려하게 결혼식을 해야 할 터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 예식에 참석하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장차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 만왕의 왕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의 신랑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나의 신부들을 아름답게 아름답게 내가 단장하리라. 나의 그 결혼식이 크고 화려하게 최고의 아름다운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리라.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위하여 내 몸을 바치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갈릴리 가나의 축제의 주인으로서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개념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결혼식에서 죄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씻어내야 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날마다 밥 먹기 전에 물로 씻었고 밥 먹고 난 뒤에 물로 씻었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죄는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벗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따다가 자기 스스로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죄의 모습을 가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가리고 싶은 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돌프 이히만이라는 그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고안했던 유대인 학살의 고안자였던 이 아돌프라는 사람이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 남아메리카에 피신 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도망가서 거기 살다가 그만 붙잡혔습니다. 1960년에 잡혀서 이스라엘에 송환되었습니다. 거기에 재판받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재판할 때 증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악을 저지른 모습을 보았던 증인 한 사람이 유리로 된 부스에서 몰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맞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증인이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털푸덕 앉아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저 사람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인자하게 생긴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에히만은 사이코패틱이 아니었습니다. 금박 마귀 얼굴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경력을 쌓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악을 저지르는데 600만의 그 유대인이 죽는 그 많은 살인의 고환자가 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평범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로 씻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씻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보라 너희들이 이 돌항아리 6개의 철렁철렁 넘치는 물로서 아무리 씻고 씻어도 너희 영혼의 죄를 씻지 못하였지만 내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므로 너희의 죄를 다 씻어주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리라.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습니다. 나의 때는 내가 죽어야 할 때입니다. 그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제 이 갈릴리 가나에서 나의 때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잡힐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피로 내 사랑하는 백성들, 영원한 나의 신부가 될 자들의 그 영혼을 나는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 높은 위치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낮아짐으로 죽음의 장소에서, 나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장소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심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기적을 행하실 때에 자기의 때, 내가 죽을 때를 생각하신 예수님이시라면 그 다음 3년 동안 제자들과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병고침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생각한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라져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쳐야 되고 그러므로 너희 영혼이 살아나고 너희의 죄가 씻겨지고 너희는 나의 정결한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되어질 것이다. 그 축제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믿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버려야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져야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이 정말 살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명예를 추구하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일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얻는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이 죽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그가 영광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낮아주셨다면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짓는 그 고난의 길을 따랐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기득권,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 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 받고자 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낮아지셔야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자세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이 나아갈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메리칸 전쟁 시빌 워가 그 일어났을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끝날 무렵에 농부 차림의 한 남자가 내시빌의 군인 묘지에서 한참 동안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어서 거기에 묻혔나요? 아닙니다. 나는 7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다 어립니다. 제 아내는 일리노이 주의 가난한 농장에 있습니다. 저는 남북전쟁이 한참 일어났을 때 전쟁에 나가도록 징병을 받았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던 날 아침에 내가 군대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이웃집에 있는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그 장남이 와서 내게 말하기를 아저씨는 자녀도 많고 또 가정도 살려야 되니 내가 아저씨를 대신하여 군대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대신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나는 그 장남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마워서 매년 이렇게 그 청년의 묘지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묵상하곤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옆 사람이 그 묘비에 뭐라고 썼나요? 그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라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농부가 그의 이웃집의 장남이 그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살아있는 모든 생애 동안 그를 기억한다면 그에게 영광 돌리고 그에게 감사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죽어야 할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시며 우리가 율법으로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악,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을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양으로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영화로운 완전한 영광에 이르렀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여러분을 단장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의롭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주신, 그래서 영원한 저 혼인 예식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지금 맛보게 하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주시는 그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야 되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장차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읽고 그분과 교제해야 되겠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부를 너무도 사랑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셨고 그리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날마다 교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죄를 질 때마다 내 가슴을 치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죄 짓는 것을 우리는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버려질 그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정결한 신부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만들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